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동일한 상황들, 동일한 사건을 저희들이 목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그 중에 10명은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고백을 해야 했지만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에 온 가나안 땅이 들썩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가나안의 다른 왕들은 서로 연합을 합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싸우자, 저 신들을 대적해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 우리가 나눴던 모든 이야기들, 우리가 한번 연합해서 싸우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난 기브온 주민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연합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앞절인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에 있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일심으로 모여서 대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섰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런 다른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저희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작용하고 크게 작용하는 것이 자신들의 경험과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출신의 행동 경제학자인 대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연구자가 자신이 쓴 책인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그 책에서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빠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조금은 느리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서 아는 것처럼 성숙한 사고는 첫 번째 방식을 지나서 두 번째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즉 첫 번째 사고방식, 빠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경험에만 의존하는 그 사고방식에 머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면서 저랑 편안하고 나와 좋은 사람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요? 실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다음에 실수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반응입니까? 첫 번째 사고방식에만 머물 때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반면에 성숙한 사고는 뭡니까? 두 번째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첫 번째 방식에서 그 사건과 상황을 보았다면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내 눈을 가릴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이야기해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누군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 실수했네. 아,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접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커너먼이 이야기한 두 번째 사고방식으로 넘어가는 성숙한 그런 사고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오늘 본문에서 만난 기브온 주민과 이스라엘 다른 가나안 민족들 간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왕들은 연합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싸워보자, 그 과거의 경험 갖고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겨내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대적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기브온 주민은 똑같은 과거의 경험이지만 그들은 들려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소문에 멈춰서고 있다라는 걸 봅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두 번째의 사고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기정사실화된 죽음 앞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 가운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간절함의 방향이 지금껏 자신의 성벽, 자신의 무기, 자신의 경험에 의존했다면 이 간절함의 방향이 이제는 아직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소문에 들었던 하나님이라는 분께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문이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정말로 절박하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자신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힘을 버린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간절함은 곧 그들의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은 굉장히 치밀하고 잘 준비되어졌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철저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 첫 번째의 증거가 오늘 본문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은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기 위해서 제안을 했을 때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당신들 이 근처에 사는 것 같은데 어디서 왔는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본문 9절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9절의 그 상반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그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여러분들 어디서 왔다고 합니까? 먼 나라에서,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그 기브온 주민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이 신명기 20장 10절 이후에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잠깐 화면을 보면서 두 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아멘. 어떤 성읍에게 가서 화평을 선포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응하게 되면 속국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밑에 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들이 그 화평을 거절하면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와 가축을 탈취물로, 노략물로 취해라, 삼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어떤 성읍이 어딜까요? 그 말씀이 신명기 20장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아멘. 이렇게 행할 곳이 어디냐? 그 어떤 성읍은 바로 멀리 떠나 있는 성읍, 즉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는 성읍에게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민족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신명기 20장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은 멸하지만 그 외에 먼 곳에 있는 민족들은 먼저 화평을 청하고 그 대답에 따라서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 기브온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알고 진멸의 대상자인 자신들이 자신들을 숨겨서 자신들이 저 먼 곳에서 왔다 하면 일단 자신들이 그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먼 곳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치밀함,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9장 후반과 10절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한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또 하나의 치밀함이 여기 나옵니다. 아까는 먼 곳에서 왔고 이번에는요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정작 9절과 10절에 보시면 최근 사건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들이 들은 것은 오래전 먼 곳에서 들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출애굽해 주신 것과 또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행하셨던 아모리 족속을 정복했던 사건들만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땅 안에서 일어났던 우리 민족 옆에 민족에서 일어났던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는 저희들이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우리가 저 멀리서 왔기 때문에 최근의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진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정말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모든 행색을 잘 꾸미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을 만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세 가지의 치밀한 계획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혹여라도 혹시 이 기브온 민족, 기브온 주민들의 간절함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애 같았을까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브온 주민들은요,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에 속한 주민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묘사하는 구절이 여호수아 10장에 있는데 그들은 크고 강한 성읍을 가졌고 용맹한 전사들을 보유한 주민들이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나가 있었고 되게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룹이 바로 기브온 주민이었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견줄 만하다, 싸워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사람들이 보는 조건이 충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달랐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성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들통이 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따져 묻죠. 왜 당신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솔직한 심정이 여호수아 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에게는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두려움이란 것은 몰랐을 것 같은 용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 쓰러질까 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 그들을 지배한 감정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였습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고, 그 절박함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 꾀로, 계획으로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간절함, 이 간절함을 보면 우리는 기브온 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기브온 주민들이 하였던 그 거짓, 속임수 그 자체는 칭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된 것을 놓고 비하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멸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주변의 이웃의 다른 민족들, 기본보다 조금 약해 보이는 그 민족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려는 교만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브온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리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강성했던 그들의 성읍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처럼 그 삶의 가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는 수모를 겪더라도 기꺼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 겸손함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기브온 주민들은 아직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성숙한 믿음이 생성되지는 않았지만 기브온의 간절함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보게 되었고 들었고 하나님이란 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란 분 앞에 엎드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 앞에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들의 그러한 겸손의 시작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던 그 모습, 이러한 모습과 관점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여정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과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묵상은 무엇입니까? 그 묵상의 시작은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예배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일상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묵상은요, 이 기억에만 멈춰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묵상의 산에 오르라라는 그 고전의 책의 저자인 토마스 왓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상과 기억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진리를 간직하는 벽장이다. 그렇다면 묵상은 무엇인가? 이 진리를 꺼내서 맛보는 미각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잖아, 이거를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묵상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내 안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과 용서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고통, 어려움이 결코 아닙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내 안에 어떻게 약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감사한 일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열매, 응답, 이걸 우리는 기대합니다. 물론 이것도 기대하고 이 열매를 사모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여러분들, 묵상을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매가 더딜지라도,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열매가 때로는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 주는 귀한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함이 있으시죠? 개인적인 간절함, 가정의 간절함, 직장의 간절함, 이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 열방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열매에 조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약동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과 연합되어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브온 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기브온 주민들, 아직은 거짓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가나안 민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기다려주셨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읽을 말씀, 신명기 말씀처럼 그들은 멸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나안 민족 중 안에 누가 돌아왔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돌아온 겁니다.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 나를 배신할 줄 알았는데 나의 이야기를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돌아오는 그 순간 그 주님의 기다림에 응답한 기브온 주민들, 조금은 늦고 서툰 방법이지만 주님 앞에 돌아온 그 기부온 민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기부온 주민들을 그냥 생명을 유지한 것으로만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있는 9장 말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나무를 준비하고 물을 긷는 자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시작된 그 묵상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매일같이 체험하시고 증거하시고 나누시고 또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묵상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살기 위한 필사의 자구책이었지만 그들이 맺은 조약은 거짓된 조약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이면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단 말인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만 있다면 거짓도 괜찮다라는 것과 편법이 들어가도 괜찮은가? 라고 이렇게 물음표가 새겨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본 주민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였지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완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최후의 수단, 최고의 방법, 바로 속임수였다라는 겁니다. 평생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배신하고 배반이 일상이었던 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들의 몸부림은 거친 이방인의 간절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언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꾀를 내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된 우리는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브온 주민의 절박한 간절함은 우리가 분명히 본받을 만한 영적인 모습입니다.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짓된 방법까지 우리는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함께 세상과 또 거짓에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순전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가 놓쳤던 한 가지 행동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조약을 맺을 때 범했던 실수를 오늘 본문 14절에 아주 짧고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브온 족속이 가지고 온 곰팡이 난 떡과 낡은 가죽 부대, 딱 봐도 멀리서 온 것 같은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네. 당신들 멀리서 온 게 맞아. 내가 딱 보니까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 맞아. 당신들은 진멸의 대상이 아니야. 먼저 우리에게 화친을 맺자고 했으니 오케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렇게 행동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정탐꾼, 그 정탐꾼 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눈에 보이는 두려움의 공포가 있었지만 그거보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거짓에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순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본 주민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들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간절함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가정과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는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안에는, 이 깊은 내면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로 순전한가? 라는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내면의 질문이 이 하나님께 묻는 그 순간에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믿음의 고백이 그 질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그 순간 우리 내면은 이야기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어? 너의 믿음이 정말 진실해? 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신뢰하고 있어? 스스로를 묻고 묻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지키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잘 아시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핍박하는 자신의 일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바뀌었죠.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곳에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때 그는 그렇게 주님께 묻는 삶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브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 묻고 여호수아를 만나고 또 여호수아도 묻고 그들을 환대하고 맞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글에서 간절함의 절박함을 표현한 것 중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유한 자의 집 대문을 정신없이 두드리는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간절해 보았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유한 자의 집 대문을 정신없이 두드리는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간절해 보았는가. 여러분들, 저는 이 한 문장 속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간절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감정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장이 제 마음을 울리면서 정말로 부유한 자의 집의 대문을 두드리는 그 가난한 자의 마음은, 그 간절함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들,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고 그 방향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고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안에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순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눈앞이 보이지 않고 한치 앞이 안 보일지라도 사막에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길을 내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전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또 주님을 향한 묵상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가득한 간절함이 세상을 향하고 또 거짓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눈에 보이는 열매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빠른 길을, 쉬운 길을, 타협하는 길을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 성도된 저희들 하나님의 간절함을 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짓되지 않는 거룩한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길이 외롭고 또 더딜지라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뻐하며 날마다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